VOA 세계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예멘 후티 반군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석유 시설 가동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은 14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공격으로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평균 약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산유량의 5%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우디는 현재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압둘아지즈 장관은 석유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동안 원유 부족분은 재고로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멘 반군 대변인은 14일 무인기 10대를 동원해 아람코의 석유시설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우디가 예멘에서 자신들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할 경우 석유시설 공격을 더 늘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에서 활동하는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는 최근 몇 달간 예멘 정부군을 지지하는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이번 공격이 예멘에서 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후티 반군은 긴밀히 지원하는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긴장을 완화하자는 요청이 나오는 와중에도 이란이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을 겨냥한 전례 없는 공격을 자행했다며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15일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는 여성 2명을 포함해 26명으로 압도적인 선두주자가 없는 가운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1년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쓴 민주화운동, 이른바 아랍의 봄 이후 튀니지에서 두 번째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8년 전 당시 아랍의 봄은 이집트와 예멘, 리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지만 튀니지만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랍의 봄 이후 튀니지는 민생경제가 추락하면서 높은 실업률과 물가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34%에 불과했습니다. 15일 시작된 투표에서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10월 13일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 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15주째 계속됐습니다. 홍콩 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15일 많은 홍콩 시민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오후 수만 명의 홍콩 시민은 홍콩 최대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에서 금융중심과 센트럴까지 진행하며 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초 인지는 지난 6월부터 대규모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홍콩의 제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경찰은 폭력 시위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행진을 불허했고 민간인권전선은 결국 행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행진 불허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시민은 이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을 홍콩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의 강타로 큰 피해를 본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가 열대성 폭풍 움베르토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15일 바하마 북부 지역에서 천천히 세력을 키운 움베르토가 이날 중으로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최대 풍속 시속 95km의 강풍이 동반한 움베르토는 현재 북서부 쪽으로 이동 중이며 월요일쯤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 동부 해안으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또 움베르토로 인해 허리케인 도리안이 핥히고 지나간 바하마 지역의 피해가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바하마는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지금까지 주민 5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색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m, 서해 북밭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이달 하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이튿날에는 또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의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이달 하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용의를 표명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냈는데 이것이 미북 실무 협상을 하자는 얘기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아무런 조건 없이 하자라는 것으로 들리지는 않는데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해서 실무 협상이든 고위급 회담을 거부해왔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그런 입장입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낸 담화를 보면요.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 측과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9월 하순경에 미국과 북한이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 앉아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세부를 논의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그것보다는 정상회담을 또다시 열기 위한 논의를 마치 염두에 둔 듯한 그런 표현이 있고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는 미국 측에다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져오고 나올 것을 말하자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9월 하순에 실무협상을 열겠다라는 것보다는 미국의 계산법이 새로워진 것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북한은 그동안 미한 군사훈련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실무협상을 늦추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이번에 대화를 제안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북 관계가 이제 7, 8월 두 달 이상 거의 석 달 가까이 그 교착 상황에 있으면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그 한반도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 신호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그 담화를 내면서 9월 하순께 그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배경은 한 두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그리고 폼페오 장관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6일 그 미시간대 강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자위권을 언급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이 6일 그 미국 그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북 안전보장 그리고 자위권, 북한의 자위권 얘기입니다. 자위권 보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금 북한이 그 좀 직설적으로 해석을 드리면 북한이 지금 여러 차례 그 발사한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도 용해 줄 용의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시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안전보장, 주한미군 감축까지 그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아마 미국에서 나온 그 언급치고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제 그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그 약속입니다. 지난번에 그 6월 30일 판문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저 위원장이 만나서 2주 안에 실무협상을 갖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이것이 뭐 지금 두 달 이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꾸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탄도미사일 이 단거리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약속을 지켰는데 당신들은 왜 안 지키냐 이런 이제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더 이상 늦추기는 곤란하죠. 어쨌든 성사 여부와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 별도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하나 굳이 더 언급을 하자면 역시 그 제재 문제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아, 북한이 뭐 제재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은 북한이 제재 상당히 그 아, 인해서 그 경제 사정이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말에는 그 13호 태풍 링링이라고 그런 태풍이 아, 휩쓸어서 식량난이 좀 더 그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신호 또 북한의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의 그 정치적 부담 그리고 경제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아, 최선희 부상이 아, 이런 걸 밝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북한 담화를 보면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까?
예, 사실 북한이 그동안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 요구한 것의 핵심은 비핵화는 단계적이고 네.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반면에 미국은 빅딜을 빅딜 즉 일괄 타결이죠. 이것을 주장해 왔는데요. 미국 측에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 방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달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체제 안전보장이든 제재 해제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으로는 무한한 잠재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 번영의 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북한 측 주장은 그것보다는 북한이 한 가지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여기에 적정한 상응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예.
이것이 이제 거의 그동안에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인데요. 북한 측의 이번 요구, 그러니까 접수 가능한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단계적인 비핵화 원칙에 따른 그런 상응 조치를 제시를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아니면 어쩌면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실무 이번 9월 말 언급한 실무 협상도 열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네. 보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냥 실무 협상을 마주 앉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입장은 어쨌든 협상을 열어보자라는 거였지만 북한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와야 만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오는지 여부가 실무 협상 재개에 굉장히 큰 말하자면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에서 발행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3차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이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겁니까? 그리고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일본에서 발행되는 그 제1번 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죠. 그 조선신보가 그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선신보는 주로 그 북한의 그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지금 그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가 지금 그겁니다. 그 실무 협상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한마디 했는데요. 이거 실무 협상이 열릴 경우에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3차 정상회담 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미국과 북한이 역시 실무 협상을 앞두고 실무 협상이 무엇이냐, 무얼 논의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핵화 로드맵을 그 미국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플루토늄, 우라늄, 뭐 또 영변, 또 비밀 핵시설 이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비핵화를 어떤 일정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자.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요.
예.
북한은 지금 그 생각이 아니고 가령 가을 그러니까 뭐 10월이든 11월이든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 나올 그 합의문을 논의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를 얘기하게 되면은 얘기가 복잡하고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자 이런 것이 이제 생각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 실무 협상이라도 의제 또 이런 것을 논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 미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면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나서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이었죠.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전격적으로 회동한 뒤에 기자들에게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실무 협상팀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분명치 않은 것은 북한 측이 어떤 인물이 실무협상의 대표로 나설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들의 관측 외에는 북한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직 없습니다. 언론들은 대체로 베트남 주재 대사를 지냈고요. 또 과거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도 참사로 활동했던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대사가 북한 측의 실무협상의 대표로 나설 것이다.
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도 대체로 같은 의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건 특별대표 그리고 김명길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앞서는 대미 특별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김혁철이었죠.
네, 네.
이렇게 그 협상 상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고요. 일부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실제로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사령탑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담화는 지난 9일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죠.
Just saw it as I'm coming out here. Just came out that they would like to meet. We'll see what happens. But I always say having meetings is a good thing.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성명을 봤다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지만 나는 늘 만남은 좋은 것이라고 말해왔다면서 나쁜 것이 아니다. 만남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데요. 그러면 이를 계기로 혹 미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거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앞서 북한이 좀 말을 좀 바뀐 신호가 바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해서 연설을 했었고요.
네.
처음에는 리용호 외무상 아니면 장관급이니까 리용호 외무상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이 참석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장관 대신 담당하는 대사 그러니까 예를 지금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부가 있으니까요. 그 대사가 참석할 것이다. 이렇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달 초 얘기고요. 최근에 몇 가지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다. 최선희 부상 제1 부상이 어쨌든 미국과 대화할 용의를 밝혔고 또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건 대표 또 폼페오 국무장관이 여러 가지 유화적인 신호를 보냈고
네.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또 미국에서는 대북 강경파 인사죠. 존 볼튼 보좌관이 해임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보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또 북한이 입장을 바꿔서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와서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아침에 본 것은 한국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인물이 와서 미북 접촉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미북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예, 대체로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신호들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대북 강경파 대표적인 인물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적으로 경질됐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 보좌관의 경질과 관련해서 볼튼 보좌관이 리비아 해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큰 실수였다.
네.
그리고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재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리비아식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그동안 지금까지 쭉 유지해왔던 그러니까 선 비핵화 후 체제 안전 보장 아닙니까?
예.
이것을 큰 실수였다라고 한 것이 내부화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예.
또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의 네. 이것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나오는 신호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북한 측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텐데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말하자면 해법, 계산법, 셈법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분명히 말하자면 새로 마주 앉을 그 조건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미국 측의 입장에 어느 정도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에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북 협상과 관련한 문제가 아무래도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될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한국 언론에 보면은 대통령 대신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유엔총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일각의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
한국 청와대가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엔총회 참석자 그 22일부터 닷새간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앞서 이제 얘기해 봤듯이 미국과 북한에서 이제 각각 좀 더 과거보다는 좀 유화적인 신호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지금 들여다보면 아직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전에 거리가 100 정도다 그렇게 얘기되면은 지금 뭐 잘해야 한 70 정도의 거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고요. 또 트럼프
예.
대통령도 상당히 자주 만났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 지도자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만나서 이제 그 틀림없이 북한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은 그 짐작해 보면은 틀림없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양측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모종의 그 절충안.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겠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미북 실무 협상 또는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언급이 됐지만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볼튼 보좌관 경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튿날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죠.
He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for Kim Jong-un. That was not a good statement to make.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볼튼 보좌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다루면서 리비아 모델을 거론한 것은 큰 실수다. 미북 협상에 큰 차질을 빚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이 큰 실수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예, 사실 이것이 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실수라고 지적한 부분에 그 초점이 사실 조금 분명치는 않습니다.
네.
리비아 모델이 실수라고 했을 때 리비아 모델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거든요. 특히 전문가들이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미국의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의 해법과 관련해서 선 비핵화 후 체제 안전 보장 이것이 리비아 해법의 핵심 포뮬라의 그 말하자면 방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이 볼튼 보좌관이 그 언급한 이 리비아 그 방식의 또 다른 내포하는 의미는 이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 전 국가 원수죠.
예.
이 협상이 합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리비아가 국교 정상화를 했죠.
예.
경제 제재를 하고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아랍 혁명 말하자면 아랍의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면서
네.
그 과정에서 반정부 시위대에 의해서 리비아 국가 원수가 이제 처형을 당해서 말하자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리비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는 맞으면 독재자의 처참한 말로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반면에 이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선 비핵화 후 체제 안전보장.
예.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볼튼의 말하자면 이 발언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무하마르 가다피의 처참한 말로를 떠올리게 하면서 상당히 맞으면 나쁜 인상을 줬을 거고
예.
여기에다가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라면은 지금의 비핵화 해법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 그거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러면 이것은 포기하겠다 이렇게 당연히 봐야 되겠죠.
네.
문제는 이제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예.
어떤 것을 의미하면서 한 발언인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국이 새로운 말하자면 셈법으로 비핵화 협상에 임할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은 지난해 4월에 백악관 보좌관이 됐는데 하노이 미북 정상 때만 해도 뭐 여전히 잘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이제 17개월간 그 재직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해임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그 미북 간의 그 약 세 번의 그 회동, 정상회담이 두 번 있었고요. 판문점에서 회동이 지난번 한 번 있었는데요. 지난 그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이루어질 때는 볼튼 보좌관이 막 들어간 직후로 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2월 말이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그야말로 볼튼 보좌관의 전성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전면적인 비핵화. 북한이 이러이러한 모든 핵을 포기하면은 미국도 이제 제재를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뭐 회담은 결렬이 되고 뭐 합의는 안 됐습니다만은 당시 같은 그 일련의 그 전면적인 비핵화가 당시 보좌관으로 있던 볼튼 보좌관의 그 작품이었고
네.
이것은 하는 워싱턴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2월 말 그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만 하더라도 볼튼 보좌관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볼튼 보좌관 경질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선회를 의미하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언론들, 미국 언론들은 볼튼 보좌관의 경질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것이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과의 협상과 관련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관측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리비아 문제 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한 이견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 경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비아 해법에 대한 발언
예.
그리고 특히 북한 문제에 아주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러면 대북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냐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의문이고요. 실제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볼튼 보좌관 경질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가보겠다는 그런 신호가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 달 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미북 간의 비핵화 실무협상 이것의 개최 여부 그리고 여기서 미국이 어떤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볼튼 보좌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해임 이유를 설명을 하긴 했는데 뭐 딱 그 북한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뭐 많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계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은 그동안 뭐 언론엔 잘 얘기는 안 나와도 여러 가지 이제 외교 사안을 두고 그 한 2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 3월부터 계속 좀 갈등을 겪지 않았나 이런 그 불화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요번에 그 직접적인 해에는 미국 언론을 보면은 아, 북한 문제보다는 아프간 문제 때문에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언론, 그 워싱턴 포스트나 그 뉴욕 타임스 같은 신문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그 아프간 철군을 결정하면서 탈레반, 아프간 내 그 반군이죠. 그 탈레반과 아프간 그 정치인들을 아, 개인 별장인 그 캠프 데이비드에 불러서 아, 이것을 이제 그 일종의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협정을 마련하는 그런 하나의 그 행사를 가지려고 했는데 볼튼 보좌관이 여기 반대하고 이것이 언론에 나왔고 결국 이것이 취소됐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그 아주 그 화를 내고 이것 때문에 그 볼튼 보좌관을 그 경질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볼튼 보좌관이 경질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져서 대북 협상에서도 그러면 이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의견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더 훨씬 비중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아, 그런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예.
아, 그동안의 언론 보도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특히 아, 볼튼 전 보좌관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의견차를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두 사람이 사실 얼굴을 서로 보지도 않으려고 했다라는
아.
그런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전 보좌관 사이의 의견 대립 이런 것들이 컸고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인정한 부분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행정부 내 다른 말하자면 그 주요 인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일부 언론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장관을 하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도 겸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를 내보내서 상당히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요.
네.
과거에 이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잠시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겸임한 사례가 있지만 그 외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금 검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fantastic 그러니까 아주 환상적이다라는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폼페이오 장관에게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외교 문제에서 힘이 실리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아예 공개적으로 이 폼페이오 장관을 교체해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볼튼 보좌관 경질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네, 볼튼 보좌관 경질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 북한은 그 볼튼 보좌관은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난, 뭐 욕설에 가까운 그런 것도 퍼붓고 뭐 그렇긴 했는데요.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아마 북한 수뇌부에서 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좋아하지 않겠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나 리용호 또 외무상 또 김정은 위원장도 볼튼 보좌관이 그 경질됐다는 뉴스에 기뻐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뭐 어떤 속셈일까요?
예, 사실 이것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경질과 관련해서 그 배경으로 리비아 방식을 언급한 것을 거론한 거
네.
이런 것을 얘기한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냐라고 질문한 데 대해서 짧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비핵화 실무 협상도 그렇고 이제 과정들을 좀 이제 남겨놓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예.
올해 안에 또 다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단 진지하게 비중을 갖고 얘기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예.
있습니다.
예.
다만 실무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면 이것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올해 안에 세 번째 정상회담, 그것이
예.
네 번째일 수도 있겠죠. 이 정상회담을 갖고 뭔가 큰 틀에 진전을 이루지 않으면 내년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미북 협상의 그 연속성 그리고 그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서도 미북 간의 협상이 판이 깨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라도 실무회담을 거쳐서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게 대부분 관측통들의 그런 분석입니다.
네. 정상회담이 올해 열리지 않는다. 뭐 그리고 또 그 외에 뭐가 잘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북한이 그동안에 공언한 그 새로운 길 이걸 혹시 뭐 모색을 할까요?
네, 새로운 길은 이제 북한이 그야말로 이제 대놓고 그 핵보유국으로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북한이 뭐 맘먹으면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재가 그 가뜩이나 지금 심한데요. 지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3.5,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4.1, 그리고 올해는 더 사정이 나쁘면 3년 연속 굉장히 그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인데
네.
북한이 이것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대 그 정치적 경제적 후원국인 중국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 되는 상황을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그 같은 의도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사실상 그 새로운 길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대가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북한이 10일 새벽에 방사포를 발사한 소식 좀 얘기를 해보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신형 방사포를 또 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10일 새벽에 북한 측 주장대로라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는데요.
예.
이것이 지난 5월 이후에 10번째 시험 발사였습니다.
예.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일단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
예.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말하자면 이제 시한이 촉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네, 네.
그 와중에 이 교착 상태를 깨면서 아울러서 미국을 압박해서 새로운 셈법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예.
또 하나는 군사기술적 측면입니다. 이제 비핵화 협상이든 뭐든 다시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개발한 새로운 무기들을 시험 발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협상 이전에 이런 것들을 시험 발사하는 그런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보면 북한이 대체로 한 네 가지 정도의 새로운 그러던 미사일이 됐던 또는 방사포가 됐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측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 중에 한 발이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또 뭐 일각에서는 이것이 뭐 실패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네, 북한의 그 과거 그 패턴을 보면은 이제 그 동해안에서 쏘다가 이제 이것이 잘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내륙으로 쏴서 이제 그 동해안 쪽으로 쏘는데요. 요번에 쏜 건 이제 그 내륙에서 쏜 겁니다. 평안남도 개천에서 이제 동해안을 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레이더 그 항적을 추적해 보니까 그 중에 한 발이 바닷가에 그 알섬이라고 그 자주 쓰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를 맞춘 것도 있고 한 발은 그 해안가에 가까운 그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뭐 그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에 떨어졌으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건데요.
네.
그리고 북한의 그 발표를 자세히 보면은 과거 같으면 뭐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발사했다는 얘기는 있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으로 가령 세 발을 쐈으면 두 발은 제대로 맞고 한 발은 좀 그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북한에서도 또 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 것은 아마 세 발 정도 쐈으면 한 발은 좀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이 링링 태풍 소식 잠깐 뭐 얘기를 해볼까요? 태풍이 주로 황해 남북도와 평안 남북도 등 북한의 곡창지대를 강타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식량난이 더 심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 대로 곡창지대를 강타했으니까
예.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적십자 그 현지 요원들이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간 결과를 언론에 예. 알린 것이 있는데요. 저희 BOA에도 보도를 했지만 그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더라
네.
그런 초기 보고가 있었고요.
예.
물론 그렇지만은 이 농작물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그런 분석들,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수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이제 조금 이 복구 작업도 완료되고
예.
그리고 이제 가을 거지 때가 돼야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유엔에다가 북한이 구호를 요청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국제기구가 지원을 하겠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까?
네, 북한 당국이 유엔에다가 이제 구호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그 국제 적십자사가 북한의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1차로 5만 달러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엔 요원이 나가서 거기 그 상황을 지금 둘러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좀 지켜보고 북한도 아마 그 1차 발표를 했죠. 지난번에 그 14호 태풍 링링이 지나간 다음에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 최종 보고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 종합적인 보고가 나오면고 통계가 잡히면 아마 북한이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호를 할지 결정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이달 하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용의를 표명했다는 소식,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고난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고난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혹시 고난을 찾는 비관적인 마음이 들더라도 그 고난을 다시 기회로 바꾸는 마음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미국의 이야기와 음악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 디온 워익의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디온 워익에게 1960년대는 그녀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황금기였잖아요. 발표하는 곡마다 미국 팝차트 상위권을 차지했고 또 30곡이 넘는 히트곡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 디온은 한 번도 제대로 1등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특히 흑인 음악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두 살 아래였던 소울의 여왕으로 불리던 아레사 플랭클린에 비해서 덜한 평가를 받아왔고요. 또 대중적인 인기 면에서는 네 살 아래였던 다이애나 로스의 그늘에 가려져 왔기 때문에 그런 1등의 영광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흑인이면서도 백인 취향의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디온을 영혼 없는 소울 가수라고 폄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에 치우치지 않았고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근 50년 동안 비교적 뚜렷하게 일관된 음악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70년대에 지지부진했던 음악 활동을 청산하고 이 새로운 레코드사와 손을 잡은 뒤에 첫 성공이자 부활의 계기가 됐던 곡, 그중에서 지난주에 데자뷰라는 곡을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와 함께 또 대히트를 기록했던 노래 두 곡을 들어보려고 해요. 특히 이 두 곡은 건반과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조합 속에서 이 디온의 허스키한 저음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힘이 있는 고음이 잘 어우러진 그런 곡이거든요. 중후한 백인 취향의 발라드 느낌이 묘하게 두 곡이 참 닮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그리고 이어서 그 밤은 그렇게 길지 않아 No night so long 듣고 올게요. You looked inside my fantasies and made each one come true. Something no one else had ever found a way to do. I've kept the memories one by one since you took me in.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Down the narrow street of time. remember how we faced the world like two tramps shining. Please don't let that magic ever end. Don't forget what we learned living on the wind. The long and dusty road had us both crying. We used up our last joke just to try and smile again. And only now I find I know what we were learning. Though it's dark
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I W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그리고 이어서 디온만의 깊은 목소리가 돋보이게 만드는 멜로디 라인이 또 인상적인 No Night So Long이었습니다. 1940년에 태어나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디온 워익. 아티스트로서의 길고 긴 음악 인생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녀는요, 리듬 앤 블루스, 약자로 R&B 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들을 남김으로써 이 R&B 장르의 기본을 일깨워주는 몇 안 되는 모범 답안이 아닐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음악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1963년 그녀의 가수 데뷔 첫 앨범 첫 곡으로 실렸던 여기 내가 있던 빈자리라는 제목의 This Empty Place, 그리고 이후 20년이 지난 1982년 후반에 발표했던 가장 최근 히트곡이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Heartbreaker, 이렇게 두 곡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신다면 디온 음악의 처음과 나중이 아 이렇게 얼마나 다르고 또 깊이가 많이 깊어졌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962년부터 1998년 사이 미국 빌보드 음악 차트에서 가장 많은 곡이 실린 여성 보컬리스트로 기록된 디온 워익. 남은 생에도 음악과 대중과 소통하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을 응원하면서 디온 워익의 음악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